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깃발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산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터에 돌격 앞으로 하는 신호를 무슨 북소리, 나팔 소리 이런 것으로 하기도 했지만 싸움이 붙으면 다 이쪽 저쪽 함성 소리 묻히기 때문에 사령관들이 깃발로 신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보면 이게 돌격 신호인지 후퇴하라는 신호인지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러니 그 신호를 보고 잘 움직이는 그 깃발을 보고 잘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을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 모든 사람이 쳐다보아야 될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신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깃발 들고 신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하나님의 은드시는 깃발 바라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따라해야지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깃발 들고 흔드시고 주님이 신호를 주시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사역할 때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들고 흔드시는 깃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사야의 권면 잘 듣지 않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저 나라 두려워하지 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도 전에 저 두 나라 무너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쳐들어오는 군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앗수르 의지하지 마. 앗수르 그거 의지할 버팀목 아니고 앗수르 의지하면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너희들을 휩쓸어버릴 거야. 주님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앗수르 의지하면 안 돼.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앗수르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강대국 의지하려고 그러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이사야 말 잘 안 들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듣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자기 이익이 있어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견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편견.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혹은 자기 감정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죠.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요 순종 안 합니다. 예수님 그 복음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갖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분명한 표적을 보면서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는 했어요.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뭐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싶어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요 미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수많은 증인이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예수를 잘 믿어야죠.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는 거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좋을 때는 좋지만 대부분 우리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유순한 마음을 더하셔가지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즐거이 예수님 따르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강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야 될 깃발로 흔드시는 것이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에요. 땅에서 이 움트는 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연약해요. 1절에도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뭡니까? 이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다윗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날 거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 다윗은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쯤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에요. 이미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다. 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0장 33절 34절 때문이에요. 33절 34절 어제 묵상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의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사력은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빽빽한 숲과 같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로 이루어진 빽빽한 숲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나무로 이루어진 빽빽한 숲에 비하면 움켜오는 싹 진짜 연약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뒤집어 퍼버리는 것은 이세우의 줄기에서 돋아나는 한 싹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9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9장 5절 6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와 군인의 싸움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거대한 군대를 아기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큰 군대라도 아기가 물리치고 거대한 나무로 이루어진 빽빽한 숲이어도 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드는 깃발, 하나님이 들고 흔드시는 깃발 바라보라는 거죠. 선지자의 말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막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럴 때 야 저런 군대, 이방 군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요, 선지자가 꾸는 꿈은 그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쭉 읽으면 우리도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요, 그 시대에 적용이 되면서 동시에 내 국면으로 성취가 돼요. 산 봉우리가 하나인 것 같은데 올라가면 뒤에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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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 것처럼 성경의 약속,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소망은 네 개의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하나는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크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약속, 선지자들의 이 소망이 이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는 포로되었던, 쫓겨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선지자의 설교가 그렇게 여러 측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중층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한 아기는 정말 이사야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도 전에 저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사람들이 아수르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꽤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무너지겠지만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야.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남은 백성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되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안에 된 거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너무 초라했어요. 돌아왔는데 뭔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느끼기 어려웠어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더 큰 영광, 더 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깃발 이사야,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최종적인 깃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흔드시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깃발.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도 될 거를 굳이 베들레헴까지 오셔서 출생하시고 뭐 기타 등등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많은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2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혹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여기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호흡,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냄새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지금은 졌는데 그 느헤미야, 여기 그 느헤미야 사이의 골목에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장미. 근데 그 장미가요, 요즘 장미는요, 향기 없는 장미 있어요. 그런데 그 장미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장미였어요.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그 장미 향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경외하를 즐긴다고 하는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맛있는 커피, 아, 향 좋아. 뭐, 빵집에 가면, 와, 향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이런. 저는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뭐, 설교 준비, 뭐, 설교, 기타 등등 신방, 가끔씩 보면 밤에 뭐, 전화하고 이럴 때, 그런, 저 힘들지 않아요. 뭐, 어디, 저는 이 아주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즐거워해요. 제가 즐거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끔씩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예를 들면 무슨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따지자면 짐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어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짐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가벼운 짐이어도요, 심령에 메마르면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어디, 그 십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내 십자가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만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 앞에 갔는데 천당 문 앞에 큰 강이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십자가를 거기다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무겁다고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하니까 거기 퐁당 빠져가지고 다리 없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더 필요한 것은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 힘겹다고 느껴지면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명에 응답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여호와 경외를 즐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3절 중간부터 보시면 3절 중간부터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은 연약한 영혼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대 사회의 가난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겸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박용태 목사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그거는 칭찬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굽실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굽실굽실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굽실굽실거리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사람을 다 품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판단하셔요. 어떻게 심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4절 하반절에 입의 막대기, 그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뭘까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칼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검.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그 입의 막대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데 누가 악인이냐?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 이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연약한 사람 돌보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사회가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편에 서서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강한 사람의 편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 편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편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도 고린도 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우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잘난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남들의 돌봄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 좀 뭔가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뭔가 보살핌을 받고 좀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곳이고 교회는 이렇게 오히려 가련한 사람을 더 품어주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부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러움이 막 생기지만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영혼을 돌볼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움켜쥘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서 연약한 영혼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면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가련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세상은 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련하고 연약한 영혼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이 깃발을 흔드시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타락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다고요. 예루살렘이 왜 타락했겠어요? 예루살렘이 타락한 이유는 강한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부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 삶이 점점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련하고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는 인생을 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공동체가 더 강하고 굳세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깃발과 하나님이 들고 흔드시는 깃발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깃발 두고 흔드시면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중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위 늑대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잡아먹어야 살아요. 어린아이와 독사 같이 놀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같이 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을 드시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귀족과 자유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소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누군가를 무릎뜯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을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지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 지옥은 사람이 만듭니다.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모이면 그게 진짜 엄청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지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던지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집어던지는 분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어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무너뜨리시고 지옥문을 닫으시려고 온 몸부림을 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지옥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승리가 아닌데 승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승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섬김에 있고 진짜 영광은 나눔과 배품에 있는 것이지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갈등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뭐 움켜쥐는 이것이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그 깃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원수된 사람들이라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를테면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는 원수였어요. 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사역할 때도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남한 북한 같습니다. 남한 북한. 그런데 맨날 서로 적으로 여기고 뭐 서로 총부리 겨누고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고 그 깃발 앞에 나아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전에는 적이었는데 동력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함께 승리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가 되고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고 전에는 싸웠는데 이제는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달려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흩어진 사람들이어도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될 때 마치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듯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도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출애굽 경험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자리 잡게 하신 엄청난 구원이었어요. 이런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흩어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러면서 다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로막던 길이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유브라데라도 일곱 갈래 마른 길이 생겨가지고 왜 일곱 갈래냐? 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왜 4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7 이러면 럭키 7 이러는 것처럼 아마 그거 아마 좀 성경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문화가 상당히 뭐 성경에서 좀 이렇게 관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일곱 길 아니고 많은 길, 충분한 길, 완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일곱 갈래로 가르시고 마른 땅 되게 신발 신고 신을 신고라는 이유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신을 벗어야 되겠죠. 신을 신고 이거는 전혀 걱정 없이 건널 수 있는 커다란 대로가 생기게 할 거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온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 받고 환송 인사 받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을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깃발 두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의 일부는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진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무너졌거든요.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아수르가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깔딱깔딱 여기까지 물이 찬 것처럼 위험했지만 예루살렘 거의 포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18만 5천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정말 임마누엘 날개 홍수가 밀려와도 새는 홍수에 휩쓸리지 않아요. 날개가 있거든. 임마누엘이여 네 편은 날개가 편만하리라. 하나님은 마치 임마누엘 같아서 아수르가 홍수같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살아났어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영원하다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무너지면 하나님 죽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아수르의 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무너지면 수호신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는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막대기, 도구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도끼, 톱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다. 아수르가 군대가 커서 뭐 군사력이 강해서 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연약한 자 섬기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깃발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 진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70년이 차고 난 뒤에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다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해요. 그거는요 이를테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예수님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거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수르 눈에 보이는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온갖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설교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도요, 다 안 믿었어요.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것이요, 남은 죄, 남은 죄. 오늘 본문 16절에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백성, 남은 자 1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지명은 그 시대에 흩어져 가버린, 사로잡혀 가버린 땅끝을 말하는 겁니다. 다 흩어졌는데 그 먼 바다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시는, 누구를 불러오십니까? 남은 백성을 불러. 남은 백성이 누굽니까? 남은 백성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주장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은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남들은 어떻든지 나는 주님을 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 헌신해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한 사람을 일러서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사는 말 그거 설교지 뭐 그거 종교지 그게 뭐 사실이고 현실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깃발 드시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백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가 그 시대 깃발입니다.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깃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깃발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시대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깃발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열방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방은, 세상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보아야 될 권리가 불신자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 우리 삶,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고 흔드는 깃발인 거예요. 깃발 노릇을 잘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깃발 노릇 잘해야 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깃발 노릇,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열방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깃발 노릇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이사야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이사야가 품고 있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꿈과 이 소망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이 꿈과 소망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